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인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더욱 긴밀한 동맹 관계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함지하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관한 내용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서 핵심은 미한 두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인데요.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Our mutual defense treaty is ironclad, and that includes our commitment.
바이든 대통령은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은 철통 같다며 여기에는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는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과 뻔뻔한 유엔 제재 위반에 직면한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윤 대통령의 발언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은 미국과 한국의 두 나라가 새로운 핵협의 그룹 NCG를 설립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핵협의 그룹이 어떤 것인지 이 윤 기자가 먼저 좀 역할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미한 두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핵협의 그룹의 역할을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것,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는 핵 억제에 관해서 한국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 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고,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서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 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외교안보 차관보급 인사들이 1년에 4차례 회의를 갖고 그 결과를 대통령들에게 각각 보고하는 체제로 운영됩니다.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일찌감치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 이어서 핵무장을 법제화하고 또 한국에 대한 핵 선제 공격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강력한 담보가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배경으로서는 잘 아시는 대로 이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공격을 가해올 경우에 미국이 자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북한의 핵 보복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한국 내 일각에서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 또는 핵 무장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미국은 이런 한국 내 여론을 겨냥해서 미국의 대한 방어에 대한 약속을 더욱 강력하고 분명히 했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 선언에서 얘기한 확장 협의체고요. 이 워싱턴 선언은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 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과 한국은 이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걸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핵협의 그룹과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함지아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가장 큰 차이는 NCG, 이 핵협의 그룹이 상시 소통 기구란 점입니다. 기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이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기구는 아니었는데요. NCG는 1년에, 말씀하신 대로 1년에 4번, 또 올해 경우 이제 아무래도 한 두세 차례 정도 열릴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협의체는 그 미한 국방부 그 차관보급에서 또 차원에서 또 구성된다는 좀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이 끝난 뒤 존 커비 백악관 국간보회의, 그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그 BOA와 만났는데요. 이때 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그리고 이 핵협의 그룹의 제가 차이점을 좀 물었는데, 커비 조정관은 핵협의 그룹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면서 그 핵 역량과 핵무기의 잠재적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는 핵기획그룹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과 한국의 핵협의 그룹과 이것과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큰 틀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나토에서 핵 공유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핵 기획 그룹 아닙니까? 네.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정치적인 통제, 핵무기와 관련된 통제죠. 정치적 통제, 집단 정책 결정, 핵 억제 정책, 핵 태세 이런 논의를 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 기관은 나토 국방 장관들이 1년에 두 번 그 모여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논의는 이 핵 위협 상황을 가정해서 억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핵과 비핵 옵션을 선택하고 작동시킬지 이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이번에 미국과 한국이 지택한 핵협의 그룹 신설한 이 핵협의 그룹에는 이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에 참여하거나 핵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더더구나 더 핵심적인 그 차이점은요. 나토식 핵 공유는 사실 나토 다섯 개 나라에 이미 전술 핵 폭탄이 배치돼 있습니다. 한국에는 네. 전술 핵 배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프랑스와 영국은 핵 보유국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이제 핵 보유국이 그 직접 참여해서 기획을 해나간다는 점에서 협의 그룹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의 사실상의 핵 공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백악관 당국자는 이 말을 부인했습니다. 저희 한국 정부가 말하는 이 생각하고 있는 사실상의 핵 공유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미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에드가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국무부에서 열린 그 한국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관련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네.
우선 한국 측에서는 먼저 그 사실상 핵 공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관련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 뭐 이런 질문에 답을 한 건데 우선은 핵 협의 그룹을 사실상의 핵 공유로 보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부연 설명을 좀 했는데 이것이 미국과 한국 파트너십과 동맹의 중요한 강화라고 본다면서 워싱턴 선언의 핵심적 요소가 우선 미국이 핵 위기 시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뭐 이런 결의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 어떤 핵무기를 배치하게 되더라도 한국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란 점도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핵무기 통제권을 공유하느냐 아니냐 뭐 그런 차원보다는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것에 더 의미를 준다는 뭐 그런 설명입니다.
네. 워싱턴 선언에서 두드러진 점은 미국이 전략 핵 잠수함을 정례적으로 한국에 기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 이제 워싱턴 선언에서 또 하나의 두드러진 말하자면 특징적인 미국의 확장 억제 방안 네, 일환인데요.
예, 예.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은 전 세계 어디서나 발사가 가능한 트라이던트 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 한 발로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가공할 무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이른바 핵 3축, 그러니까 핵 전폭기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전략 핵 잠수함 이 중에서도 북한이 가장 위협적으로 여기는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핵협의그룹 신설과 더불어서 전략 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서 확장 억제 공약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략 핵 잠수함은 한반도에 너무 근접해서 노출되면 오히려 군사적으로 전략적 가치나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이 핵 미사일의 사거리가 만 킬로가 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 핵 잠수함에 말하자면 때때로 한국 기항을 언급한 것은 한국 내 핵 무장론 그리고 전술 핵 재배치 이런 핵 공유 요구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미국의 이 전략 핵잠 잠수함이 포함하는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지금 언급하신 대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이 과연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네, 좀 BOE가 미국 전문가들의 좀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 전략 핵 잠수함 SSBN이라고 하죠. 이 정기적 전개가 북한에 어떤 의미를 두느냐,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이상의 위협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 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 핵전략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하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40년 만에 전략핵잠수함의 추가 전개 결정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한국 내 일각의 의구심도 잠재우는데 매우 훌륭한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로렌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도 전략폭격기나 스텔스 전투기처럼 전략핵 잠수함도 이 북한이 위치를 쉽게 탐지할 수 없다는 데서 또 강력한 억제력을 갖는다, 뭐 이런 해석을 내렸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설명에 조금 추가를 하자면 이런 긍정적인 평가 외에 조금 다른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이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인 억제력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라 이런 주장인데요. 이 과거 사례와 연구를 보면 미한 동맹이 억제력을 강화하면 이것이 북한의 무력 시위와 무기 시험 억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 상황을, 이런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워싱턴 선언 그리고 전략 핵 잠수함의 기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또는 도발적 군사행동을 포기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것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한국에서 일고 있는 이 전술 핵 재배치, 뭐 핵무장 이런 것이 이번 이 전략 핵 잠수함 기항으로 그러면 잠재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워싱턴 선언, 그러니까 전략 핵 잠수함의 기항까지 포함되는 이것이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고 또 앞서도 얘기한 대로 독자적인 핵무장 논의를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후에도 도발을 중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든지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등의 전략무기 시험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역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다시 고개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에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정권 종말을 경고한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a prudent step to reinforce extended deterrence and respond.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어떤 정권이든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종말로 귀결된다 이런 말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는데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은 지난해 10월에 미 국방부가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처음 명기한 것입니다. 이후에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의 종말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직접 언급한 것은 무게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북한의 핵 위협을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동시에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죠.
예, 예.
실제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워싱턴 선언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 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 필요성은 여전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이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워싱턴 선언도 비슷한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그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비중이 매우 적습니다. 당연히 핵심 내용도 아니고요. 이번 핵심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건데요. 실제로 뭐 북한은 지금 도발을 뭐 가속화했죠. 올해만 1월 1일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벌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세 발을 쐈습니다. 뭐 우리가 뭐 많이 들었지만 지금 고체 연료 ICBM이나 수중 핵 무인 뭐 공격정 뭐 이런 전략 무기 체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뭐 손을 놓고 있는다면 뭐 그게 더 큰 문제라는 뭐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국의 우려가 이번 워싱턴 선언의 뭐 핵심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미국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또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 등으로 해서 앞으로 미북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대체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북 관계뿐 아니라 미북 대화도 더 가능성이 멀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그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 그리고 워싱턴 선언, 공동성명 등을 보면 초점은 거의 전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의미 있는 대화 신호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변덕스런 독재 정권의 위협에 대응해서 외교에서 억제로의 광범위한 전환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북한을 억제, 북한의 도발과 또는 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그 외교 정책의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추가 핵실험이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또는 ICBM 추가 시험 발사 등으로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인권 문제가 이번에 많이 거론이 된 것은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진 상황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 살상무기 WMD 개발에 투입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 한미동맹의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뭐 규탄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상황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연계해 규탄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또 그 밖에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 납북자나 억류자, 국군 포로 등이 직접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이후에 한반도를 둘러싼 미한일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런 뭐 우려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미묘한 균형을 취했던 것과는 달리 전략적으로 그 명확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구도 속에서 사실상 그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제 어느 한쪽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바로 이 때문에 과거에 이른바 안미 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에 의지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서 미국과의 말하자면 밀접한 관계 쪽으로 그 전략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사실상 전적으로 같이 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점들은 결국은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협력 강화도 그 점점 더 강조되는 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미 드러난 미한일대 북중러, 이른바 남방과 북방 삼각 대립구도가 더욱 확연해질 것이고 북한은 자연스레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를 더욱 멀리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한 중국과의 협력 이런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한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추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의 상황은 이런 것을 중국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와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회담이 있기 전에도 과연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될지 또 된다면 어떤 수준으로까지 얘기가 될지 참 궁금했었는데요. 네, 미한 공동성명을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먼저 다루고 북핵 문제는 그 다음 순서입니다. 또 미한 동맹이 과거의 군사동맹에서 전 세계적인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겠다. 지금 뭐 그러면 이번에 나온 그 선언이란 게 이런 쪽으로 가는 건가요?
예, 사실 미한 공동성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먼저 다룬 것은 북핵 문제의 경우에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한 동맹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군사 동맹에서 이제는 이른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공동성명을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 또 기후변화, 반도체 공급망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최대 관심사는 한국이 과연 우크라이나에 탄약 등 살상 무기를 제공할지 여부였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정리가 된 건가요?
네, 우선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질문에 다른 내용에 답하면서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상회담 뒤에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관련 질문을 했는데요. 즉답 대신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온 한국의 모든 지원에 감사한다는 그 기존 입장을 한번 더 밝혀줬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과 그 비살상 역량, 또 푸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제재 이행, 침략 행위에 대한 이 공개적인 비판 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런 결정은 각국의 또 주권에 달린 문제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이미 인도적 지원 등을 한 것에 감사하고 있고, 또 추후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도 한국의 결정이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리든 뭐 존중할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미묘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또 그동안의 정부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견지해온 원칙과 입장에서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동성명을 보면요, 두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보면 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안보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중에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안이 끝난 사안이 아닌 것임을 계속 분명히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전쟁 당사국 간 여러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원에 대해서 신중론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때가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네.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배제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이 중국과의 관계인데요. 아무래도 이 타이완 문제가 핵심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공동성명을 보면 중국을 자극하는 그런 표현은 피하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나 지금 공동성명 말고도 전체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어디까지가 좀 터치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해협과 관련한 문제가 언급됩니다. 우선 영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건데요. 이후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또 매립 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 뭐 이런 표현을 넣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자극하진 않아도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문구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예.
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대로 남중국해 등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 등을 지키겠다, 보장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역시도 미국이 중국 측에 주고 제기해온 내용입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함지아 기자가 설명을 잘 해줬는데요. 바로 이 정상들의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앞서서는 타이완 해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중국의 반발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바로 그 때문에 타이완 해협이란 말을 이제 이번에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인도태평양으로 바꾼 것인데요. 그럼에도 이제 함 기자가 말씀한 대로 누가 봐도 중국을 거론한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외교부의 아시아 국 담당자가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관계자를 불러서 항의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부 당국자는 타이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강조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히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은 타이완 문제의 실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타이완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윤 대통령의 연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Our alliance is an alliance of universal values.
윤 대통령은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연설의 마지막을 미한 동맹에 대한 강조로 끝마치면서 한미 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고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이며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이라면서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다. 이런 말로 연설을 끝냈습니다. 자, 영어로 통역 없이 약 40분 동안 계속된 윤 대통령의 연설은 한국전쟁에서 한국군과 함께 싸운 미군 장병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40분 동안 영어로 진행된 이 연설은 시작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참전 그리고 미군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강조 그리고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한 규탄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단합된 의지를 강조했고요.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죠.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아울러서 미한 동맹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지난 70년이 한국에 가져온 번영과 발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를 더욱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연설한 것이 10년이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이번이 7번째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는 정말 10년 만에 의회 연설로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년 전인 2013년 5월 같은 자리에서 그 미한동맹 60주년 기념 연설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북한에 대한 내용이 좀더 언급이 좀 강했다. 뭐 그런 내용도 조금 있고요. 이날 윤 대통령의 연설은 의원들로부터 한 23번의 뭐 기립 박수를 받으면서 크게 환영받았다는 뭐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이 결의안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상원과 하원이 공히 미한 상호 방위 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발의했고요. 이 결의안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고 또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이 긴밀한 안보, 경제 그리고 국민 간의 유대를 더욱 심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 안보 번영을 수호하는 핵심 축이자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미한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요.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소식들 그리고 미한 동맹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함지하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